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지음 성우 윤용식 읽음 엄마는 세 남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인 내게 가장 기대가 컸다. 세 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당시는 시대가 그랬다. 내가 어릴 때부터 누나들에 비해 공부에 꽤 소질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면 뭘 해도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게다가 고시까지 붙으면 남은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며 어린아들에게 벅찬 꿈을 주입했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가 된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잘해야 사람 대접받는다라는 엄마의 말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린 시절에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들도 다 천만 원씩 드리겠다고 신나서 아무 말이나 조잘거렸다. 엄마는 저혈압으로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차고 뜨거운 반죽을 번갈아 만지느라 손끝이 갈라진 상태에서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분 좋게 웃었고 어린아들은 엄마의 웃음소리가 좋아 더 신나게 떠들었다. 1990년대 동네 빵집 시장은 프랜차이즈가 골목 구석구석에 상륙하기 전이었고 성실한 엄마의 빵은 꽤 잘 팔렸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대목에 엄마는 케이크를 팔아 하루 만에 아빠 월급만큼 벌었다며 기뻐했는데 그건 사실 가족의 시간을 희생한 대가와 다름없었다. 소년 시절 나의 크리스마스는 케이크를 진열한 쇼케이스 뒤 한평 남짓한 노란색 낡은 평상 위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오고 가는 손님들을 멍하니 구경한 기억이 전부일 정도였다. 고생 끝에 엄마는 자신의 꿈을 이뤘다. IMF 외환위기로 집값이 빠진 틈을 타 곧 재건축이 될 아파트를 샀고 낡은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는 몇 년 만에 지하주차장을 갖춘 12층짜리 아파트가 되었다. 아무리 집값이 빠지는 시절을 잘 골랐다고 해도 빵집을 하며 모아둔 목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집은 비록 사람들이 목동 아파트로 생각하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아니고 사실은 강서구에 더 가까운 위치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행정구역상 주소가 목동인 신축 아파트가 우리 집이라는 사실은 엄마에겐 큰 자부심이었다. 또한 학원이 몰려있기로 유명한 동네인 목동의 학원가에서 공부한 덕분인지 결과적으로 세 남매 모두 무사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우리 집안에서 세 남매는 비로소 고등교육을 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 나는 세 남매 중 가장 성실하게 엄마의 꿈을 이뤘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대에 진학했고 재학 중에 행정고시를 붙었다. 엄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의식적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모두 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엄마의 꿈을 성실하게 따른 건 그저 내가 무언가에 엄청난 재능을 보인다거나 특정한 진로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어른 말씀 잘 듣고 어디 가서 사고도 칠 줄 모르는 범생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부모님의 기대를 따르게 되어 있었다. 그건 내가 엄마의 생각에 모두 동의해서가 아니라 범생이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관성과 비슷한 그 무엇의 영향에 더 가까웠다. 자신이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믿는 부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자식이 본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류와 또 한편에는 자식이 자기만큼 살기를 원하는 부류. 엄마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아들이 목동 아파트가 꿈이었던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했다. 엄마는 종종 그걸 배운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 표현했다. 그러한 삶은 생계나 돈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자신의 이름도 높일 수 있는 삶이었다. 현실에선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면서도 자식에겐 돈보단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엄마의 마음을 지금도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부모는 아이들에게 돈보다는 명예,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였다. 보통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대명사는 판검사나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차원이 다른 삶이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시키기 위해 어른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 아니었나 싶다. 사실 정의는 조금씩 달랐어도 서울대에 온 모두는 차원이 다른 삶을 꿈꿨다. 부모의 재력과 관계없이 서울대에 올 정도로 공부를 잘하면 어떤 의미로든 인생이 달라질 거란 순진한 착각이 아직 통용되던 시절이었다. 그런 꿈은 서울대생 특유의 성실함과 맞물려 일종의 조급함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신입생 시절이 지나자마자 남들이 좋다는 진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별 고민 없이 질주했다. 그런 측면에서 문과생들은 전공과는 무관하게 이른 나이부터 쉽게 고시를 선택했다. 오랜 기간 고시 중에 맏형은 사법시험이 맡고 있었지만 내가 대학에 다니던 2000년대 후반엔 사법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체제로 전환을 시작하던 때라 행정고시의 인기가 좋았다. 초기에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과 3년이라는 학업기간 때문에 서울대생들도 과감하게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서울대를 진학했으니 고시를 보는 건 기정사실처럼 느껴졌고 군대에 가기 전에 한 방의 시험으로 진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고시는 로스쿨에 비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고시 공부에 돈이 좀 든다 해도 로스쿨과 같이 높은 학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붙기만 하면 그리 큰 경제적 지원이 필요치 않다는 점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공직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가 뒤따라온다는 측면에서 엄마가 항상 강조했던 차원이 다른 삶에 가까워 보였다. 성인이 되었지만 나는 주체적인 인생을 설계하기보다는 관습에 가까운 몇 가지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진로를 선택한 셈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삶에 평생 영향을 미칠 직업을 왜 그토록 고민 없이 선택했는지 경솔하게 느껴질 정도이지만 어쨌든 20대 초반의 나는 사무관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행정고시라는 세계로 무작정 돌진했다.
KBS 오디오북
시작은 좋았다. 군대에 가기 전에 고시도 붙었고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사회적인 대접도 상당했다. 중앙부처 사무관이라는 직위는 정부 내에서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이었고 정부 밖에선 나이에 비해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 협회, 공공기관 등 업무 유관단체, 정부 용역을 주로 하는 교수, 보조사업을 노리는 지자체 공무원 등 수많은 관계의 사람들이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한 청년인 내게 기꺼이 먼저 명함과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대접과는 별개로 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데 실패했다. 공직은 그 직업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공의 선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었다. 차차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나같이 공부 잘하고 우리 사회에 관습에 기댄 사고구조를 가진 평범한 범생이의 눈으로 봐도 공직사회는 지극히 이상한 사회였다. 체계적으로도 무능했고 구조적으로 비합리적이면서도 내부에선 그걸 지적하거나 고칠 의지가 없었고 이상한 나라의 임금님처럼 윗사람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추켜세웠다. 그런 분위기에선 너무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관료가 국가와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에 반복적으로 실패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온몸을 갈아가며 하는 공직자의 업무 대부분은 정권의 업적을 그럴듯하게 빛내기 위한 쓸데없는 일이거나 관습에서 기인한 비효율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이 늘 나를 괴롭혔다. 반면 관료가 진짜 해야 하는 일, 가령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수정하고 앞으로 생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의 변화를 고민하며 풀리지 않는 사회의 난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본연의 업무는 항상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기 일쑤였다. 나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무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되었는데 보도자료에는 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겠다라는 식의 희망적인 포부를 밝히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반어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냉소할 정도였다. 더 큰 문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대체로 공직사회에선 직급이 올라갈수록 무력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상위 직급일수록 정권의 사익에 코드를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직사회에선 그걸 포장하는 단어로 정무적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나는 정치인도 아닌 직업 공무원에게 왜 정무적 감각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공직에 들어온 이후 내 삶은 구렁텅이에 빠진 느낌이었다. 공직사회의 무능함에 눈을 감고 무기력에 순응하면서 그저 승진이나 유학 같은 잿밥으로 버티기엔 솔직히 내 삶이 아까웠고 정년까지 남은 세월이 너무 길었다. 그렇다고 당장 그만둘 용기도 내지 못했다. 어쨌거나 고시공부에 바친 세월이 눈에 아른거렸고 나를 향한 주변의 기대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더니 별 볼 일 없는 공무원이 돼서 고생한다는 식으로 내 마음속 원망과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엄마가 아니었다. 엄마는 그 시대의 여느 부모가 그랬듯 내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에 합당한 지원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니 내가 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차원이 다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 다시 말해 내가 겪은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력감의 책임을 온전히 엄마에게 돌리는 건 부당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사명감 없이 공직을 쉽게 택한 탓일까? 그렇지는 않다. 무능과 무력감은 공직사회 전반을 짓누르는 무거운 상수였다. 공직이 천직이라며 기대가 많았던 사람들일수록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 사회를 먼저 떠난 건 그 때문이었다.
결국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생각에 미치자 공직을 그만두는 방법 이외에는 인생의 깊은 수렁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력감은 정확하게 짚어내고 싶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경험이 허락하는 한 공직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했고 내부자로서 이 사회를 면밀하게 관찰할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야 엄마에게 공직사회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건 손이 부르트도록 반죽을 치대면서도 어린아들의 재롱을 보며 힘껏 웃던 엄마에 대한 일종의 의무였다. 동시에 10년 이상 나라의 녹을 먹으며 생계를 꾸린 사람으로서 공직사회의 한계를 정확하게 비판하는 건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생각도 들었다.
KBS 오디오북.
그동안 아무도 공직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내게 이 사회를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공직사회는 공무원 수로만 따져도 1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사회이다. 공무원과 함께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도 40만 명이 넘는다. 단순히 숫자만 큰 것이 아니다. 정부는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하여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사회의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 중 하나다. 우리가 공직사회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당위를 열고 하자면 끝이 없다. 따라서 내가 경험한 지난 10년간의 사적인 에피소드는 2020년대 현재 공직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공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선 진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차원이 다른 삶은 나의 실패담을 기록하는 이 책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건지도 모른다.